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노라. 오늘 말씀의 배경이 4장 7절서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그 삶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삶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움츠러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에게 있는 강철과 같은 투지나 결단, 능력과 지혜 때문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심히 크신 능력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은 많은 고난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지니고 다녔고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기우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기 항상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연거포 계속해서 합니다. 어쩌다가 그런 게 아니라 늘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에 직면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여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죽는 삶을 산 목적은 예수의 생명이 자신의 죽을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 모든 역경을 견디게 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권능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말해 주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나도 다시 살리사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죽는 거 끝이 아니라는 것 알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미침으로 감사가 넘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둘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 많은 자들에게 미쳐서 그들도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 둘째는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 모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두 가지 목적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그럼으로써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너무나도 명쾌한 설교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 자신이 그 많은 시험과 핍박과 죽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낙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또 다른 이유들을 대고 이미 된 이유를 부연 설명합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 바울이 대비시키는 두 표현, 낡아지다, 새로워지다 하는 표현 모두 수동태 표현이고 진행형 표현입니다. 수동태, 진행형입니다. 수동태란 얘기는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진행형이라는 것은 이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이다. 죽을 때까지.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쇠약해지고 소멸되어 가고 죽어가고 있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고 갱신되고 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여기 겉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언젠가는 죽어야 할 썩어질 몸을 가리킵니다. 여기 속사람은 앞으로 올 세상에 속한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16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겉사람, 육신, 속사람, 영 이것이 공존하는데 우리의 육신은 날로 낡아지고 썩고 죽어가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게 되고 강건케 되기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경우는 육신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에 날로 쇠약해지고 있지만 영은 오히려 믿음과 소망으로 날로 강건케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만 봅니다. 근데 바울은 둘을 다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왜 육신의 환난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않는지 두 번째 이유를 댑니다. 17절을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 경한 순간적인 환난이 우리에게 중한 영원한 영광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세에서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 피하지 않고 잘 견딜 때 내세에서 영원한 위대한 영광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나는 현세에서 육신의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은 낙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바울이 그리스도를 인하여 겪은 고난과 환난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겸손한 사람인 것을 잘 압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장 23절 이하에서 자세히 말하듯이 바울은 감옥에 여러 번 갇혔고 수없이 매를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40에 하나를 감한 매, 죽기 일보 직전까지 때리는 39대의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고 가죽끈 끝에 납덩어리를 매달아서 때리기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태장을 세 번이나 맞았습니다. 한 번 돌로 침을 당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또한 강도와 이방인과 동족으로부터 위험을 수없이 당했고 강과 바다와 광야의 위험을 당했고 자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은 것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주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나중에 받을 영원한 위대한 영광을 늘 생각하고 그것과 비교했기에 자신의 현재의 육신의 환난은 대단히 가볍다, 경하다고 말한 겁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바울은 18절을 보시면 자신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을 고정한다고 합니다. NIV 성경은 우리의 눈을 고정한다. 이 번역이 원어의 의미를 가장 충실하게 살린 번역입니다. 그저 보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거기 눈을 고정한다. 나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겉사람, 육체를 보지 않고 속사람, 영을 본다. 오늘 기원문에서 보았듯이 사무엘은 인간이었기에 사람의 외모를 봤지만은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본다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니라. 눈에 보이는 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내세와 내세에 속한 모든 것들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왜 낙담하지 않는지 세 번째 이유를 댑니다. 15장 1절을 보시면 그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건물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는데 집은 빼고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는 것이 충실한 번역입니다. 왜? 지금 사도 바울이 대비시키는 것은 장막은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장막과 손으로 만든 이런 장막과 나중에 하나님이 지으실 영구적인 집, 이걸 대비시키는 거예요. 장막 텐트는 쳤다가 걷었다가 하는 겁니다. 영구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잠시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건물 그리고 집은 구조물이 있고 영원히 살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장막이라고 텐트라고 번역한 단어 히브리어에서 또 헬라어에서 장막을 의미하는 원래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신약에 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특별한 단어로서 인간의 몸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여기 15절 말씀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곧 우리 몸이 무너지면, 우리가 죽으면 우리에게는 하늘에 인간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집, 부활할 때 우리에게 입혀주실 영체가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나의 몸은 주님 때문에 겪는 많은 환난으로 인해 또 노령으로 인해 후패하고 결국은 죽을 것이지만 나는 낙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절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합니다. 여기 있어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안에서 이 장막 안에서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이 쇠폐해가는 육신 안에서 육신을 쓰고 신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삶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의 삶이기에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고 합니다. 1절에서 말한 하늘의 영원한 집, 천국에서 하나님이 입혀주실 영체, 그것을 입게 될 날을 간절히 염원하노라고 합니다. 바울은 육신의 고통과 고난에 처해서 탄식했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습관적으로 외쳤듯이 마라나타 했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빨리 오시면은 세상에 이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 이거 하루빨리 청산하고 이제는 아무런 슬픔과 눈물이 없고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지복의 삶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죽는 것에 대해서 보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금방 압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간절히 사모한 거예요. 바울은 왜 그날을 사모했다고 하는가? 3절을 보면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렇게 내가 영체를 입음으로써 나중에 죽고 난 후에도 벌거벗은 몸으로 발견되지 아니하려 함이라. 죽은 후 몸 없이 떠다니는 영혼으로 발견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는 당시 교회에 들어와 있는 많은 영지주의자들, 이들을 의식해서 한 말입니다. 그들은 죽으면 우리 몸은 썩어서 없어지고 영혼만 마치 벌거벗은 사람처럼 천국으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4절을 보면 우리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합니다. 육신의 고통과 핍박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신음하고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딥고자 함이니 죽은 후에 썩어서 몸이 없는 상태가 육신이 없는 상태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새로운 몸을 현재의 몸에 더딥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몸을 새로운 생명의 몸이 삼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대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옛날 이원주의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지상에서는 영혼이 이 육신이라는 감옥에 묶여서 살았는데 죽고 나면은 이 육신은 다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훨훨 날아서 자유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죽고 나면은 썩은 몸 위에 하나님께서 영체를 입혀주시기 때문이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새로운 하늘에 영원한 아름다운 옷을 입을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갖고 있는 소망과 확신을 기술한 바울은 5절에서 이 소망과 확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5절을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ESV 성경을 포함한 대부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예비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느니라. 먼저 지금까지 내가 말한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체, 이거 내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리고 나 혼자의 희망사항이 아니라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라고, 누구에게나. 그리고 우리가 그 영체를 입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께서 보장을 하신다고,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일으키신 성령께서 우리도 일으키셔서 영체를 입히신다 하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이러함으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고 몸에 거할 때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합니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만은 논리를 알면 단순한 얘기입니다. 이 부활의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아직 육신에 거할 때에는, 그 얘기는 우리 현 세상에 살고 있을 때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따로 거하는 줄을 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 늘 우리는 떨어져서 거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영접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같이 지냅니다. 그러나 육체로는 주님과 함께 거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상에서는 영과 육이 모두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않는 줄을 아노니. 7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믿음으로 행하고 육신으로는 동행하지 않는다니. 그 얘기는 눈에 주님 동행하시는 거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것을 본다 하는 얘기입니다. 8절을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차라리 현재의 몸을 떠나서, 그 얘기는 죽어서 주님과 함께 몸도 같이 있는 것, 그것을 내가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천국에 가면 그때는 지금 겪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자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 믿고 왜 이리 좋냐 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더 오래 살아서 현재 몸에 더 오래 거하게 되든지 아니면은 곧 죽어서 주와 함께 있게 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많은 영어 성경이 번역하듯이 나의 목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육신의 몸이 건강해서 더 오래 사느니 뭐 하느니 그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죽든지 더 오래 살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나는 중요한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왜? 10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 이 말씀의 의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읽습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있을 때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갚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서야 하는 심판대는 빌라도의 심판대도 아니고 갈리오의 심판대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이기 때문이다. 그 앞에 서면 누구나 다 몸, 육신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주님을 기쁘게 한 자, 그는 영생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영벌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물론 바울이 이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그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 단순합니다. 바울은 왜 주님 때문에 많은 매와 채찍과 돌에 맞으면서도 그 결과 주님과 같이 몸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으면서도 그 결과 사람들이 참아보지 못해서 얼굴을 가리고 멸시하고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떻게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것을 우리한테 알라,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셋입니다. 첫째, 바울은 그의 겉사람, 곧 육신은 날로 낡아지고 있지만 속사람, 영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바울은 땅에 있는 장막, 곧 육신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실 집, 영체가 자신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금 잠시 육신으로 받는 가벼운 환난이 나중에 영원한 큰 영광을 이룰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세 진리를 분명히 보고 확신했기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을 고정하고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각각 선이건 악이건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받을 것을 기억하고 몸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썼습니다. 매와 채찍과 돌을 많이 맞아서 몸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기형이 되고 흉측하게 되었지만 나중에 완벽하고 영원한 아름다운 영체를 입을 것을 기억하고 전혀 슬퍼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기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제일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건강과 축복과 번영의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꾼 교사들에게 그리고 바울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거짓 교사들의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도전한 겁니다. 너희 몸에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냐? 구체적으로 예수를 전하는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목적을 위해서 섬겼기 때문에 네 몸에 상처가 있느냐? 네가 병 걸린 것이 있느냐? 어떤 흔적이 있느냐? 주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곳까지 가야 된다 그러는데 너에게 그런 게 있으면 나한테 보여달라. 그런 게 없는 자들이 감히 나에게 트집 잡지 말라 하는 겁니다. 새해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새해 결심, New Year's Resolution을 합니다. 그때마다 모든 가정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나누는 결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는 기필코 건강하게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건강입니다. 나이가 많이 든 분들에게는 그리고 지금은 40대 중년 장년들에게도 육신의 건강이 하나의 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와 즐거움이 우상인데 노인네들에게는 육신의 건강이 우상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똑똑한 노인네들 만사 제껴놓고 하루에 1시간 이상 운동하고 철저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삶에서 다른 어떤 것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모든 스케줄, 남이 아무리 나를 치고 들어오려고 해도 나 이거는 해야 되니 이 시간 이외에 내가 먹는 것만 차린다면 내가 가겠다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목회자와 리더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 오피스 아워에만 와라 그러면 오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먹으니 이런 음식을 준비해라 그러면 준비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육신의 건강을 추구하는 것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몸 잘 관리하는 것 사실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문제는 왜 어떤 목적으로 육신의 건강을 추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끝! 여기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다.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말씀합니다. 육의 삶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영이 빠진 육의 삶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말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곧 모든 일에 유익하나니 현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열심히 몸 건강하게 하는 것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경건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나니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또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낙원에서 쫓겨난 이후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의 저주하에 살고 있다고. 그 결과 우리의 육체는 선천적, 후천적으로 각종 병에 시달리고 각종 사고로 기형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후폐해가고 결국은 죽는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이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않는 것은 없다고. 그러기에 우리 로마서에서도 1장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8장에서도 계속 말씀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과 이런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날을 기다린다고. 인간이 자기 몸만 망치는 게 아니라 자연도 다 망쳐놓고 그래서 다 신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당분간이지만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내가 아무리 용을 치고 살아도 병에 걸리고 사고가 나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고 새로운 영체를 입고 그때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시나 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없는 영원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죽으면 완벽한 건강을 얻고 영원히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정말 건강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빨리 죽기를 기다리는 게 상책입니다. 성경은 또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의 삶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 얘기는 육신의 즐거움과 평안함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지상 천국의 삶은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육신의 건강에 무관하게 성령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진리들을 믿는다면 우리는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과격하게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은 1차적인 목표도 아니고 궁극적인 목표도 아니다 하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1차적인 목표는 그럼 무엇이냐? 우리 영혼의 건강입니다. 영혼의 건강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의 1차적인 목적은 나의 거룩함을 추구함으로써 나의 영혼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도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희생적인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1차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 곧 자신의 영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건강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최소한의 건강조차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물질을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명예와 권세를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조차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돈은 낼 테니까 몸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부자 청년 관원에게 딴 거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귀하게 얘기하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너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육신을 제일 건강하게 여기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내 운동하는 거, 내 먹는 거 이런 건 난 포기할 수 없다 하는 사람한테는 그것을 내놔라 하고 요구하실 겁니다.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너 다른 거 다 안 내도 되니 시간을 내놔라 얘기하실 겁니다. 왜? 내가 너한테 가장 존귀한 사람이냐? 그걸 물으시기 때문에. 우리 바울과 같이 지금도 오지에서 섬기는 선교사와 같이 육신의 건강도 타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가면 말라리아에 수십 번 걸릴 것 뻔히 알면서도 아프리카로 가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선교사 말라리아에 열 몇 번은 걸렸습니다. 이제는 꼬떡도 하지 않습니다. 에이즈에 걸릴 수 있는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그 얘기가 너무 우리하고는 멀게 들리시면은 실질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로컬 출치를 섬기는 성도들은 매주 3일 예배와 구역 예배를 위해서 자신과 자녀의 잠자는 시간 한두 시간 뒤로 늦출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의 잠자야 되기 때문에 구역 예배 못 가겠다. 그 정도 하나님이 가치가 있다면은 그건 당장 때려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같지도 않은 사람을 뭘 믿고 계세요? 주일 애찬과 구역 예배 식사 교제를 위해서 자신의 운동 스케줄과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포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면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는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찬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는 것이 나에게 진실한 고백이라면 나의 모든 것도 주님이 요구하시면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어떤 형제의 가정이 아웃오브타운에서 저희 집을 방문해서 여러 날 있었습니다. 내 얘기를 하는 도중에 참 슬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는 새벽기도가 없대는 거예요. 수요예배도 없대는 거예요. 주일 하루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새벽기도에 몇 명이 나오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이거는 말씀의 떡이 계속 공급되는 곳이에요. 기도의 향이 계속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지만은 원하는 사람은 한 명이라도 나왔을 때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압니다. 이 세상에서 뭐 조그만 거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 성취하기 위해서도 일주일에 한 번 해갖고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야 그것도 16년이라는 기간을 공부를 해야 뭘 조금 아는 데 도달을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세상에서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믿고 자라는 것은 주일 한번 와서 껍복하고 가면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저희 가정을 방문했던 형제의 온 가족이 매일 태권도를 한다고 합니다. 육신의 건강은 부지런히 돌보지만은 영혼의 건강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뒷전에 놓고 사는 겁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우리 보통 사람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세 끼 음식을 먹습니다. 그것도 아무거나 먹지 않고 건강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육신의 건강보다 수천 배 더 중요한 영의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을 먹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의 양식, 순수하고 온전한 것, 사카린 타지 않고 물 타지 않은 것, 그리고 부분적으로 먹지 않고 다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매일 먹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데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자랄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unreasonable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에 예배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와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육신의 건강은 알아서 잘 챙기실 것을 믿습니다. 영혼의 건강은 어떻게 챙기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영의 엑스레이를 우리에게 들이대신다면은 행여나 우리들 가운데 앙상한 뼈다귀 투성이로만 발견될 사람은 없습니까?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먹어서 나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다 멸망당할 자들이 얘기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주님의 구체적인 사명을 띠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얼굴에 기미가 생기고 주름살이 생기고 이빨이 없어지고 머리털이 빠지고 허리가 굽었다고 그걸 가지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어차피 다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왜 점 생겼다고 그거 빼고 돌아다니고 앉아있고 허리가 좀 굽었다고 그거 피라고 하고 앉아있고 죽을 만큼 살았는데 왜 더 살겠다고 장기를 이식하려고 아우성을 치고 살아갑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처럼 왜 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하루빨리 세상을 떠나고 싶어야 정상인데 아무리 인간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더라도 자식들이 시집 장가 갔으면은 그것으로 됐다 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 건강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걸려갖고 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썩어 없어질 육체에 엄청난 돈을 쳐들이고 시간을 쳐들이고 정력을 쳐들이지를 않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 썩어 없어질 것에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을 고정하고 사는 사람들 정력을 낭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마지막 9절 10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더 사느냐 조금 일찍 가느냐 하는 것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길게 살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1년에 한두 번씩 선교여행 가고 돈 많이 내고 이거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주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부자 청년 관원에게 말씀하셨듯이 다 팔아치우고 그거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있으면 나를 못 따라오니까 다 팔아치우고 나를 따르라. 지진부진하지만 주님을 계속 따라가는데 우리의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갈 때 그냥 못 따라가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어디까지? 죽는 골고다까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정말 구원받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이거는 선택이 없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이 쉬운 길로 절대로 안 가시는 거예요. 어려운 길로 가시는 거예요. 고난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서에서 그렇게 강조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하나님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을 자라. 그런데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그 고난에 동참한 자만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이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 핍박을 당하지 않는 사람,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부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바울과 같이 육신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낙담하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우리 삶의 최고 목표로 삼고 살아감으로써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영원한 지복의 삶 모두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